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가장 화려하고 은밀한 VIP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말이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돈, 영향력, 그리고 뭐 든든한 안정감까지 모두 손에 넣었죠.
야,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자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원해서 앉은 바로 그 자리가 아주 느리고 은밀하게 여러분의 정신을 중독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꽤 괜찮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폭도들에게 둘러싸이자 자기 목숨을 건지겠다고 사랑하는 친딸들을 밖으로 내던지게 된다면 말입니다.
와, 진짜 끔찍한 상상이네요.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케네스 매튜스 박사님의 창세기 18장과 19장, 소위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강의 강연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텍스트죠.
맞아요. 단순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악당들이 벌을 받았다는 그런 뻔한 주일학교 옛날 이야기를 기대하셨다면 오늘 완전히 뒤통수로 맞으실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깊죠.
이 텍스트는 권력의 중심부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나침반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또 우주적 스케일에서 벌어지는 조물주와의 아슬아슬한 협상, 그리고 아주 작은 타협이 어떻게 한 가문을 수백 년의 비극으로 몰아넣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마스터 클래스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오늘 텍스트에는 성적인 폭력이나 근친상간 같이 사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무겁고 충격적인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읽으면서 좀 놀라긴 했어요.
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종교적 교리를 강요하거나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 수천 년 된 원문 텍스트가 그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확히 어떤 팩트와 아이디어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그 날것 그대로의 의미를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해부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불덩이가 쏟아지는 파국적인 결말이 아니라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죠.
네, 손님 맞이 장면이죠.
맞아요. 모든 건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손님 맞이에서 시작됩니다. 이 강연문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의 기가 막힌 대조였어요.
아주 디테일한 묘사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볼까요? 시간은 가장 뜨거운 한낮이고 장소는 헤브론 성읍에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방문객 3명을 보자마자 노구의 몸을 이끌고 뙤약볕을 달려갑니다.
네,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죠.
최고급 밀가루로 빵을 굽고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 엄청난 잔치를 베풀잖아요. 반면 롯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대조적이죠.
시간은 어두운 저녁이고 장소는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있을 때 두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결국 롯도 나중에는 그 방문객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네, 환대를 하긴 하죠.
환대를 베푼 건 똑같은데 도대체 왜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물리적 위치가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적 단서로 묘사되는 건가요?
아, 그게 진짜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도시의 성문이 어떤 곳인지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보셔야 하거든요.
성문이요? 그냥 출입구 같은 거 아닌가요?
현대인들에게는 그냥 톨게이트나 출입구 같은 느낌이겠지만 고대 도시에서 성문은 그 도시의 심장부였습니다.
아, 심장부요?
네, 상인들이 거대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시장이었고요. 또 장로들이 모여서 사법적인 재판을 여는 법정이기도 했죠.
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장소네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의 핵심 권력자들이 모여 여론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시회 같은 곳이었어요.
아, 그럼 롯이 저녁에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건 그가 우연히 위험한 도시에 놀러간 순진한 여행객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는 이미 그 타락한 도시의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아예 기득권층으로 통합되어 있었다는 의미죠.
환경이 인간의 정체성을 소리 없이 잠식한 거군요.
네, 환경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의 맞이한 3명의 방문객 중 한 명이 특별한 존재였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아, 그 특별한 방문객이요?
네, 매튜스 박사는 이 대목이 훗날 예수님처럼 신이 인간의 육신을 완전히 입은 성육신 사건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뭔가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물리적인 형태를 취해 자신을 드러내신 현현이라고 설명하죠.
현현이요? 와, 그러니까 물리적 위치가 곧 그들의 영적 현주소였네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성 밖에서 조물주를 환대했지만 롯은 타락한 도시의 중심부에서 세상의 권력을 환대하고 있었던 셈이죠.
진짜 대비가 명확하네요. 롯이 그렇게 소돔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동화되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완전히 정반대의 궤적을 타고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이 돋보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텐트 안에서 조물주와 식사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가 갑자기 너무나 인간적인, 약간 코미디 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 사라가 웃는 장면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시죠. 그때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픽 하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네, 속으로 웃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라가 100번 이해가 가거든요. 자기는 이미 폐경이 왔고 남편도 너무 늙었어요. 이건 신에 대한 거창한 불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몸 상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의 지극히 현실적인 헛웃음에 가깝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속으로 웃은 걸 들춰내서 왜 웃느냐고 꼬치꼬치 따지시는 거죠? 너무 팍팍하신 거 아닙니까?
하하,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사라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고 공감 가는 방어기제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사라를 콕 집어 지적하신 진짜 이유를 보려면 이전 장인 창세기 17장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17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역시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나이를 핑계대며 엎드려 웃은 적이 있거든요.
아, 남편도 똑같이 웃었군요.
네, 두 부부가 똑같이 생물학적 불가능성 앞에서 헛웃음을 터뜨린 겁니다. 매튜스 박사는 하나님이 사라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굳이 드러내신 것이 그녀를 망신 주거나 벌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그럼 무슨 목적이었나요?
이 거대한 신앙의 프로젝트에서 사라가 단순히 남편의 약속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죠.
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두 사람은 이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업자, 즉 완전한 공동의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되물으십니다.
와, 그 질문이 그런 의미였군요.
흥미롭게도 이 질문은 수백 년 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선언하는 장면과 완벽하게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은 질책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위대한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사라를 정식 초청하는 과정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믿음의 동업자로 세워지니까 그 텐트 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려는 일, 그러니까 소돔을 향한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군주가 아니었죠.
네.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공유하는 친구로 아브라함을 대하십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물주가 한낱 인간을 절친으로 부른다는 건 엄청난 개념이네요.
엄청나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것이나 훗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비밀을 아는 친구라고 부르셨던 것과 정확히 같은 궤를 같이 합니다.
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이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우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를 통해 정의와 공의, 즉 올바른 도덕적 기준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를 신뢰했기에 하늘의 비밀을 공유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신의 절친이 된다는 건 정말 웅장한 특권인데요. 그런데 그 비밀을 공유받은 아브라함이 하는 다음 행동을 보면 진짜 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협상하는 장면 말씀이시죠?
네. 그는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얌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조물주를 상대로 마치 깐깐한 변호사처럼 협상을, 아니 거의 신문을 시작하거든요.
하하, 네, 그렇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의 죄악이 너무 터서 직접 내려가서 확인해보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잠깐, 전능하신 신이 왜 굳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듯 내려가서 확인을 해야죠? 그냥 하늘에서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 내려간다는 표현이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요? 왜죠?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기분이 나쁘면 번개를 던지고, 뭐, 충동적으로 인간의 도시를 쓸어버리는 변덕스러운 폭군들이었거든요.
아, 제우스 같은 신들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바벨탑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소문에만 의존하거나 감정적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는군요.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서만 심판을 내리시는 완벽히 정의롭고 이성적인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내려간다는 문학적 표현으로 간주한 겁니다.
아, 감정적인 폭군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재판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재판관의 합리성을 믿고 법정 싸움에 뛰어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결국 10명까지 조건을 깎아내리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따져 묻는 걸 보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배짱이 대단하죠.
조물주에게 당신 법에 허점이 있다고 따지는 거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건 당신의 정의에 위배되지 않냐면서요. 어떻게 이런 배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그런 놀라운 배짱 이면에는 조카 롯을 향한, 그리고 그 도시에 있을지도 모를 무고한 생명들을 향한 깊은 극률함이 있었습니다.
아, 극렬함.
여기서 흥미로운 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시각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오직 두 가지 선택지뿐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지죠?
의인 때문에 악인으로 가득한 도시 전체를 살려주거나, 아니면 악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의인까지 도매금으로 희생시키거나, 지극히 흑백논리적인 인간의 한계죠.
아, 정말 그렇네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한 제3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무고한 롯의 가족은 정밀 타격하듯 끄집어내어 구원하고, 철저히 악에 물든 도시는 심판하는 방식입니다.
와, 인간의 좁은 시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균형이네요.
그렇습니다. 매튜스 박사는 이 지점을 구약의 욥기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욥기요?
욥기를 보면 욥이 까닭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의 원인을 조목조목 해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시잖아요.
맞아요. 대신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이며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는 분인지 그 성품 자체를 드러내십니다.
아, 성품을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신을 상대로 이토록 집요하게 질문하고 논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이 완벽하게 정의로우며 선하다는 그 성품을 뼛속 깊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태도네요.
이 대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삶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조리나 고통이 닥쳤을 때 그냥 체념하고 침묵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침묵이 답이 아니다.
네,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때로는 따져 묻듯이 질문을 던지며 신의 성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진결하는 뜻이죠.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질문하라. 와, 정말 깊은 여운을 주네요.
네,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필사적으로 끈질긴 협상을 벌인 덕분에 마침내 소돔으로 천사들, 그러니까 구조대가 파견됩니다. 다행히 롯은 구출되겠구나 하고 안심하려는 찰나, 구조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끔찍하고 구역질나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진짜 어두운 장면이 나오죠?
롯이 소돔이라는 맹독성 환경에 얼마나 소름끼치게 감염되어 있었는지가 바닥까지 다 드러나거든요.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소돔의 남송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부수려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손님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치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고요.
여기서 번역된 상관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기괴하고 폭력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원어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 단어는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을 때 쓰인 단어와 같고, 사사기 19장의 레위인 첩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적나라한 성적 은유입니다.
아, 세상에.
즉, 성문 앞 광장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소돔의 남자들이 낯선 방문객들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 도시의 타락이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폭력성과 쾌락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태였음을 시사하죠.
정말 끔찍하네요. 그런데 그 폭도들의 요구보다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든 건 롯의 반응이었습니다. 폭도들이 문을 부수려 하니까 롯이 밖으로 나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딸들을 내어준다고 하죠.
자기가 모신 손님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면서 그 대가로 집안에 있는 자기의 처녀 딸 두 명을 폭도들에게 내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너희들 좋을 대로 허라고요.
참, 읽기 힘든 부분입니다.
아니, 아무리 고대의 환대 문화가 손님을 보호하는 걸 최우선으로 여겼다고 해도 자기 친딸들을 집단 성폭행의 희생양으로 던져주는 게 말이 됩니까? 롯은 자기가 그 도시에서 유일하게 의롭고 훌륭한 호스트라고 착각하고 있었겠지만 까놓고 보면 그의 도덕적 나침반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대목은 현대 윤리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장면이죠. 하지만 우리가 고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 상황을 냉정하게 해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의 관점에서는 달랐나요?
당시 근동사회에서 손님을 보호하는 환대 법칙은 개인의 생명보다 앞서는 거의 종교적인 절대적 의무였습니다.
종교적 의무일 정도로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방금 호스트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롯은 고대의 문화적 규범을 핑계로 삼아 가장 끔찍한 타협을 저지른 겁니다.
결국 핑계였군요.
그는 소돔 사회에서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과 지위, 즉 훌륭한 시민이자 완벽한 호스트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장 보호해야 할 가족을 희생시키는 극단적인 윤리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완벽한 마비 상태네요.
결국 롯이 손님들을 구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자 천사들이 폭도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죠.
네, 시력을 잃게 하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롯의 멱살을 쥐다시피 해서 간신히 그 집에서 끌어냅니다. 도망가라는 경고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고 심지어 롯마저 그 위급한 순간에 미련이 남아 머뭇거렸거든요.
와, 천사들이 억지로 손을 잡아 끌지 않았다면 롯도 거기서 같이 불타 죽었겠네요. 그렇게 억지로 성 밖으로 끌어내면서 천사들이 롯의 가족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명령이죠. 근데 롯의 아내는 결국 그 폭발하는 도시를 뒤돌아봤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중이 되어버리죠.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 단순히 목 근육을 움직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겠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소돔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영적, 도덕적 단절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도덕적 단절이요?
네. 그곳에서 누렸던 기득권, 안락함, 그리고 이미 내면화되어버린 타락한 가치관을 미련 없이 거절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군요.
네, 롯의 아내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소돔 정벽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과 정체성은 여전히 그 불타는 도시 한가운데 남아있었던 겁니다.
몸만 빠져나온 거네요. 네. 이 끔찍한 결말은 훗날 신약의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며 경고의 메시지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사해 남단에 가면 롯의 아내라고 불리는 소금 기둥 형상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뼈아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육체적으로는 파괴적인 과거의 환경에서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뒤돌아보며 그곳의 가치관에 목말라하는 당신만의 소돔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빠져나왔지만 정신은 여전히 그곳에 묶여있다. 정말 무서운 통찰입니다. 문화와 시스템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진짜 탈출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아주 깊은 경고죠.
자, 이제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 그 여파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불과 유황은 간신히 피했지만 악과 타협했던 대가는 세대를 넘어서 가장 추악한 형태로 폭발하고 맙니다.
맞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굉장히 의도적이고 의미심장한 문장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롯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못을 박습니다.
네, 그 문장이 이 전체 서사의 방점을 찍습니다. 매튜스 박사는 이 구절을 창세기 8장 1절과 연경해서 기가 막힌 통찰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8장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세상을 뒤덮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바람, 즉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홍수를 물러가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아, 노아를 기억하사.
소돔의 멸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롯 개인의 훌륭함이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며 끈질기게 중보기도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기억하셨기에 그 은혜의 끈앞풀로 롯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철저한 은혜의 패턴이네요.
네, 철저한 은혜죠.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남을 롯의 채우는 참혹하게 그지없습니다. 롯은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머무는 것조차 두려워서 깊은 산속 동굴로 숨어들어 은둔자가 됩니다.
숨어버리죠.
그리고 바로 그 어둡고 축축한 동굴 안에서 소돔의 타락한 방식에 뼛속까지 물들어 있던 두 딸이 가문을 잇겠다는 명분으로 아버지에게 순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저지릅니다.
참 비극입니다.
딸들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소돔의 문화는 그 딸들 안에서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끔찍한 결말 역시 과거 노아의 이야기와 소름끼치는 평행을 이룹니다.
어떤 점에서 평행인가요?
대홍수에서 세상을 구원했던 당대의 의인 노아도 훗날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잠들었다가 자식들과 얽힌 비극적인 저주를 낳았죠. 롯의 동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와, 구조가 똑같네요.
이 근친상간을 통해 모압족 속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성경의 훗날 역사인 사무엘상이나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이 모압과 암몬족 속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앙숙이자 적국이 됩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닙니까? 롯은 삼촌 아브라함 독등의 목숨을 건졌는데 그 롯이 세상과 타협해서 낳은 결과물들은 결국 자기를 구해주게 만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수백 년 동안 대대로 피말리게 괴롭히는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네, 역사의 비극이죠.
어두운 성문에 앉아 세상의 시스템과 한번 적당히 타협했던 그 작은 선택이 어떻게 수백 년의 세대적 트라우마로 눈덩이처럼 굴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완박한 교보제네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한 인간의 궤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보면 롯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며 날마다 그 의로운 영혼이 상했다. 즉, 내면의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았다고 묘사하죠.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었군요.
완전히 악인이 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빛에 거하지도 못한 채 타협의 경계선에서 평생을 고통받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사람의 결말을 보십시오.
극명하게 엇갈리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현현을 맞이해 텐트 안에서 신의 절친이자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성장했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중심부에서 타협하다가 결국 자신은 물론 가문의 처참한 붕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케네스 매슈스 박사님의 자료를 통해 우리는 타협이라는 독이 얼마나 서서히 인간을 마비시키는지, 하나님의 팩트 기반의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묘한 균형을 이루는지, 그리고 신과 비밀을 공유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결실을 맺는지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정말 심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묵직한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롯을 구출하실 때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하셨다는 대목 기억하시죠?
네, 아까 강조했던 부분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하는 뼈아픈 조언이나 잔소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온전한 삶의 태도와 신념, 그 자체가 그들을 살리고 있다면 말입니다.
아, 정말 묵직한 접근이네요.
롯이 아브라함이라는 든든한 영적 우산 덕분에 폭우를 피하고 목숨을 건진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는 당신이 치열하게 지켜내고 있는 올바른 선택들의 보호 우산 덕분에 안전을 누리고 있는 가족이나 동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돌아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 질문을 거울처럼 뒤집어 볼 수도 있겠죠. 당신은 지금 인생의 매서운 폭풍우 속에서 누구의 헌신적이고 의로운 우산 아래에 숨어 비를 피하고 계십니까?
정말이지 가슴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아브라함처럼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과 기도 덕분에 내가 루처럼 구조받으며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의 현주소를 정확히 묻게 만드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우산 아래에 서 있으며 또 누구를 위해 기꺼이 나의 우산에 펼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자극할 더 새롭고 통찰력 넘치는 자료를 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